과연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세상의 흐름에 파도처럼 그대로 떠밀려 다닌다면 참으로 감사할 조건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고 다시 제자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아주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말씀을 받고 즐거워하던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결국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오래되지 않은 복음을 받은 성도들을 염려하는 가운데 그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형편을 알아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며 보낸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가지고 온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전해 듣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감사조차도 잊어버리고 힘겨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시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도 당하고 또 한숨 쉴 일이 많기 때문에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던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길지 못한 신앙적인 연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통해서 받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가상해서 복받치는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세속적인 기준에서가 아니라 진리로부터 오는 감사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바탕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아무거나 기쁨을 찾다 보면 그 기쁨이 출발한 그 연루가 어디서부터인가를 알게 될때 상당히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누가 갑자기 돈을 줬다. 근데 그 돈을 기분 좋게, 야, 이게 어려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구나. 그러고 받았었는데 그게 가령 어떤 이단이라든가 아니면 깡패 집단으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 그걸 받았을 때는 기뻤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쁨조차도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 종교가 됐든 어떤 논리가 됐든 기분 좋고 즐기면 그만이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리로부터 오는 기쁨을 잃지 않을 때 세속으로서 우리들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한한 자유를 가지는 기쁨, 혹시 이 기쁨이 어떤 것으로 연루된 잘못된 것인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함을 상쇄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진리로부터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신앙의 사람들의 감사는 언제나 순탄하고 평탄한 것 때문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나 힘겹고 변화무쌍해서 조그만 평안에도 더큰 감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감격이 표현이 바로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은 감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내용에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감사를 고백하는 동시에 또 다른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있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감사를 찾는다면 참 감사할 일이 많고 또 반대로 원망할 일을 찾는다고 해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찾으며 사느냐, 아니면 염려와 불평과 원망을 찾으며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며 사십니까? 조그만 감사라도 찾으며 사십니까? 아니면 불평을 찾으면서 사십니까?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구별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한 해를 지나면서 과연 무엇을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를 오늘 이 바울의 고백과 함께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 바울의 모습을 배웠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6절의 말씀이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랬습니다. 항상 그리워하는 대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귀중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미래에 볼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기대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날마다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여러분 한 사람이 안 보이면 사실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안한지 모릅니다.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데 늦게라도 이렇게 싹 나타나면 감사한데 보이지 않으면 사실 마음이 어둡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기대하며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모든 상대적인 조건을 초월하는 감사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 순서적으로 그렇죠.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갖는다. 박해 중에 있으면서도 믿음과 사랑의 신앙적인 모습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들이 지금 다 쓰러졌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해서 믿음을 잃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아직도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을 가지고 감격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들으면서 고린도에서 바울은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이런 믿음의 새 기둥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해서 칭찬하고 있는 내용을 1장 3절에서 보게 되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랬거든.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전해 듣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충분한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올해 발렌수엘라 교회를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점점 잘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해진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비단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인도로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적어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잃지 않았다, 회복했다, 이런 소식을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감사죠. 이 첫 번째 제목에서 두 번째로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라는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표준 세 번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해 준다고 하는 것조차도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을 좋게 생각해 준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오랜 세월을 지난 것도 아닌 짧은 시간을 지내서도 좋은 기억으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필리핀에서 편지가 올 때마다, 인도에서 편지가 올 때마다 늘 우리 서명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일을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하다, 이런 소식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첫 번째 제목의 가장 본질적인 얘기가 뭡니까?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엊그제도 필리핀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언제 옵니까? 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도에서도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겠어요? 뭐 저 개인적으로 얼굴이 잘생겨서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무슨 탤런트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나는 뭐예요? 괜히 내가 잘나서 보고 싶어하는 줄 알지? 그러니까 서로가 보고 싶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그리워하는 관계는 분명히 사랑의 관계입니다. 미움의 관계 속에서 보고 싶어할 사람은 없어요. 사랑의 관계는 보고 싶습니다. 봐도 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인 짝사랑보다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 자체가 사실 소망 아닙니까? 만날 소망, 얼굴을 볼 소망, 그것 자체가 소망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보고 싶은 것 자체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구를 보고 싶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 그런 믿음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간 우리의 이 서명기독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 하고 있다가 만나는 사람은 만남을 기대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만남이 어두운 것은 이 역사 속에 두 번째 오실 주님을 맞음에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등학생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학교를 갔다고, 그리고 뭐 조그마한 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 언제 오나? 이걸 언제 보여주나? 이거. 그러나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잘못이나 저질렀으면, 야 이거 어머니 아버지 오면 매맞을 텐데, 두려움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워할 수 있는 관계는 뭐예요? 내가 잘 준비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하고, 또 바울과 디모데와 일행 역시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일주일을 아주 충실하게 살았다면 오늘 주님 앞에 가서 또 어떤 말씀을 들을까? 은혜를 받을까? 이런 어떤 자세 속에 이날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을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다가 감격으로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12장 37절 38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이유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히 감사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약속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군데를 보면 그렇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역시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셔서 보게 되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또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얼마나 소망하겠습니까?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지 못한 만남의 안타까움을 걱정하는 그런 내용도 그의 편지에 쓰고 있는데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은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한다고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의를 행하는 가운데 세상의 일이 어떤 모습이 됐든지 깨어있는 모습으로, 충실한 모습으로, 신앙하는 모습으로 서로 대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충분한 감사요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서로의 관계도 그와 같은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관계, 그것은 비단 연인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관계가 원만한 부모, 자식의 관계도 그렇고 형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충실히 지킨 사람들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보고 싶은 것이 사실이고 우리 믿음의 가족 간에서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서로 볼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또 주님을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보는 것이 기대되고 감사되는 그런 형제 자매의 관계와 주님 다시 오심을 흠모함으로 기다리는 그런 소망으로 만남을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바울사도는 고린도에서 장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참으로 핍절한 가운데서도 비록 유대인들의 방해는 있었지만 꿈같이 지나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지탱하고 있다는 소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겹고 어려울 때는 좋은 소식, 특히 자신이 힘썼던 일이 잘 된다고 하는 소식만으로도 힘이 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표현을 여러 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영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희에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에 지금 형편적으로는 뭐예요?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는 육체가 편치 못했다 뭐예요?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사방으로는 온갖 아우성이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두려움일지라도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을 듣는 게 언제입니까? 세상에서 사는 때도 되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바로 이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감사는 분명 풍부와 부여 속에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핍절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사실이 더욱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과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되고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놓칠 수 없는 감격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비록 모든 게 안 되고 다 어렵고 힘겹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그럴 때 더 감사한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것은 분명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원리라는 거지요. 세상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육강식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약점을 알면 잡아먹힐까봐 절대로 자기의 약한 것을 고백하지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바울은 자기의 지극히 약한 것을 드러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친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올해 잘된 것들보단 못된 것들이 많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서로 위로를 나눌 수 있고 약하되 약한 우리를 위해서 절대자이신 하늘의 왕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이며 감사가 됩니까? 모두 이 사랑 때문에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을 인해서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도 세 부분으로서 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우리가 읽어 넘길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염려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자신을 그렇게 핍박했던 유대인들로부터 그들도 역시 핍박했을 것이기 때문에 다 넘어졌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했는데 저들이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사실을 들을 때 이제는 살 것 같다. 이제는 살리라가 아니라 이제는 살 것 같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는 살 것 같다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참으로 커다란 대사도이면서도 저들의 복음 안에 서 있다는 단순한 한 가지를 인해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너무나 단순한 어린아이 같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렇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신앙으로 서 있는 것을 들으면서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 라는 고백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가 다 가도록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는 고백으로 서로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렇게 기쁨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서로를 인해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지요. 서로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 내 형편과 조건의 기쁨이 아니라 믿음 속에 있는 서로의 관계를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서로 오해하고 힘겨웠던 관계가 풀려지는 감사. 서먹서먹하고 어설펐던 관계가 회복되는 감사. 이게 참으로 신앙에서 큰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큰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감사. 역시 바울과 같은 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께 뭘 가지고 이 은혜에 대해서 갚아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거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음에 두고 감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찾는 적극적인 감사자가 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를 찾는 마음을 넓히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의 이유를 찾고 그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되어달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요청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그래도 옆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주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줄 수 있을 때 감사가 됩니다. 10절에 그랬거든요. 주야로 심히 감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다고. 진정한 감사는 받을 때가 아니라 줄 수 있을 때, 줄 것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받으면서도 아이고 이거 부담스러운데 이거 갚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어때요? 주는 사람 믿음으로 주는 사람은 그렇죠. 내가 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다시 믿음 안에서 보는 것과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임을 감사할 수 있다고 할 때 믿음의 연약함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충만하다면 내가 채워줄 것이 없기 때문이죠. 부족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입장에서 나보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주위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할 이유가 되고 또 자신이 부족하지만 대상에게 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아직 부족한 믿음이 우리를 인해서 온전케 된다고 할 때도 감사할 이유를 가지게 되는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관계이지만 주님 오시기까지 서로를 믿음으로 채워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 속에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한 지체로서 존재하는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요한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공동체가 아니라 1대1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내가 물질적인 걸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영적인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약점과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감사할 조건이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항상 그리워하는 대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 간에 같은 솥에 밥을 먹는 같은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다시 오실 주님도 역시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그리워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감사를 그런 소망의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환경적으로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는 것에 대한 감사. 그래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 무엇보다도 모든 세상적인 일이 다 파토가 나도 그런 일을 다 망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지금까지 나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감사하지 않느냐.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는 살 일을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을 인해서 내가 상관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아직 서 있는 사실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가 된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처럼 주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줄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중 한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도 바울 사도처럼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은혜로 이것을 보답할고 하는 감사를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